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시리아 내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군사 행동에는 관심이 없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영국 런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아무도 내전의 불을 지펴서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싸움을 붙여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군사 행동에 맞서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미사일을 배치하는 선택을 한 것처럼 강대국이 전투에 개입할 때 대결 국면이 고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서 지난 15일에는 스위스 로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각국 고위 외교관들을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리아 알레포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의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북부도시 모술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몰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하이데르 알라바디 총리는 모두 함께 승리를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이번 작전은 ISIL을 겨냥한 전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라며 이라크가 모술과 나머지 지역을 ISIL의 증오와 잔인함에서 해방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모술 탈환 작전은 미국이 5년 전 이라크 전쟁을 끝낸 이래 최대 규모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라크 공군은 공격 개시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모술에 전단지를 뿌리며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렸습니다. 모술 현지 주민들은 ISIL 전사들이 주요 도로와 교량을 봉쇄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또 도시 곳곳에 지뢰와 폭발물을 매설하고 민간인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과 싸우고 있는 미국 주도 연합군 사령관 스테펜 타운샌드 중장은 모술 탈환에 몇 주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남중국해의 분쟁을 이유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오늘 중국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대결이 아닌 협상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중국은 자신의 마약 단속에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할아버지도 중국인이었다며 중국만이 필리핀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서 어제는 중국 지도자들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판결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자신은 주권을 포기하지도 재판소 판결에서 벗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과 자국민들의 최상의 이익을 내는 정책을 만들려 한다며 중국의 문호는 필리핀에 항상 열려있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여러 차례 중국과 대화를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200여 명의 필리핀 기업인들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잃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는 거짓 성추행 혐의를 제기하는 여성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여론조사들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자신이 접전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하지만 결코 없었던 일로 상당수 여성 유권자들을 잃은 사실을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언론이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며 자신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고 있고 클린턴 후보 측에는 협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우주인 두 명이 오늘 중국 역사상 가장 길고 야심찬 우주 여행에 나섰습니다. 징하이펑 씨와 천퉁 씨가 탄 우주선 선저우 11호는 오늘 새벽 고비 사막에 위치한 진퀀 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이 지난달 지구 궤도에 설치한 우주연구소인 천궁 2호에 도달하기에 앞서 궤도 안에서 이틀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이어 한 달간 천궁 2호에서 생활하며 중국의 연구 유인 우주정거장을 향한 과학연구에 전념하게 됩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에서 면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미국과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의 열쇠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또 카리브해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이 천혜의 자연 조건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쿠바는 이 자유민주주의 서방세계와의 교류의 문을 닫아버려서 고립된 채로 쉽게 가볼 수 없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4년에 미국과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차츰 쿠바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 교류가 두드러지는데요. 이번에 미국 정부가 세계 최고로 불리는 쿠바산 시가와 럼주를 무제한으로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행 무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100달러어치만 반입할 수 있었던 양의 제한이 풀린 것인데요. 다만 판매용이 아닌 개인 소비용으로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쿠바 경제는 큰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아직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개선이 필요한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개방을 선택한 쿠바, 경제력 회복이라는 열매의 과실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0월 18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0에서 21도, 신의주 9에서 2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1에서 22도, 함흥 12에서 18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길버트 오설리반의 노래입니다. 다시 혼자야 당연스럽게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Alone Again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is. I remember I cried when my father died, never wishing to hide the tears. And at 65 years old, my mother, God rest her soul, couldn't understand why the only man she had ever loved had been taken, leaving her to start with a heart so badly broken. Despite encouragement from me, no words were ever spoken. When she passed away, I cried and cried all day, alone again, naturall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금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이 오늘 오전 7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 1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조만간 자체 우주정거장을 운영하겠다는 중국의 우주개발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인도, 중국을 비롯한 5개 신흥경제국들의 모임인 브릭스 정상회의가 자체 신용평가기구 설립에 합의하고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타이완에서 중국을 겨냥한 패트리엇 미사일기지를 확대한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네요.
네, 중국의 7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 11호가 오늘 아침 간수성 주취안에 있는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2호 로켓에 실려서 발사됐습니다. 약 15분여 뒤에 장유사 인민해방군 총장비부장이 발사 성공을 선언했고요. 이 장면은 관영 CCTV를 비롯한 주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됐습니다. CCTV 화면에는 선저우 11호가 발사 뒤에 상당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치솟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나절이 지난 지금도 속보 형식으로 선저우 11호 관련 소식을 실시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사람을 우주에 보낸 게 7번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번 우주선 발사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오는 2020년대에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정거장, 다시 말해서 사람이 우주공간에 장시간 머물면서 생활하고 정보 수집과 각종 실험 등 임무를 수행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선저우 11호가 이 우주정거장의 설치와 운영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말씀 가운데 이 유일한 우주정거장을 중국이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런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운영 중인 우주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가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ISS, 흔히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부르는 시설을 운영 중인데요. 이게 2024년에 수명을 다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주당국은 향후 우주정거장 대체 계획을 명확하게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서 2022년에 궤도 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국의 우주정거장 계획이 성공하면 2년 뒤부터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주정거장을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네. 자,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선저우 11호 어떤 식으로 우주정거장 운영에 준비를 하게 됩니까?
예, 중국이 현재 천궁, 하늘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텐궁 2호 시험용 우주정거장을 지구 궤도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저우 11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 2명은 텐궁 2호에 도착해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우주물리학과 식물재배실험, 또 의학관련 실험에 더해서 2020년부터 운영할 상설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 체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네, 자 이후에 우주정거장 준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됩니까?
예, 중국은 내후년께의 우주정거장의 몸체라고 할 수 있는 우주비행선 텐허 1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 텐허 1호는 이번에 선저우 11호 우주비행사들이 텐궁 2호 시험용 우주정거장에서 실험한 내용을 토대로 제작되고요. 텐허 1호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2년 동안의 적응기를 거쳐서 2020년에 우주정거장 계획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자, 중국의 유인 우주선 사업, 이 선저우 프로젝트, 뭐 선저우 계획 이렇게 불릴 수 있겠는데 좀 자세히 알아보죠.
예, 선저우는 신주, 신의 배라는 뜻으로 지난 1992년 중국 정부가 10년 안에 사람을 우주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시작한 장기 우주 개발 계획입니다. 1999년에 무인 우주선을 보냈고요. 2001년에는 원숭이를 태운 2호가 발사됐습니다. 이듬해에는 사람과 같은 모습과 크기의 인형을 태운 3호가 우주로 향했고요. 계획 착수 이후 10년에서 1년이 더 지난 2003년에 첫 유인 우주선 선저우 5호에 중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양리웨이가 탑승했습니다. 중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은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였습니다.
네. 자, 이 유인 우주선 외에도 이 중국이 다양한 우주 개발 사업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달에도 우주선을 보냈고요. 화성 탐사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2013년 12월에는 달 탐사선 창어 3호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고요. 이때 달에 남겨뒀던 옥토끼라는 이름의 달 탐사 로봇 위투는 972일 동안 달에 머물면서 인류 역사상 최장기 달 탐사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은 2020년을 목표로 화성 탐사선 발사 계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재밌는 것이 우주 정거장 계획도 2020년이고요. 화성 탐사선 계획도 목표가 2020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입니다. 중국 정부는 공산당 창건 100주년에 맞춰서 우주 굴기, 우주 개발에 우뚝 일어서서 이름을 떨친다는 목표를 완성할 국정 과제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미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따돌리고 최고의 우주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체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2021년을 샤오캉,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중국이 우주 개발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그 기존의 우주 강국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난 1960년대에 이미 달에 사람을 보내고 2012년에 화성에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를 착륙시켰던 미국에서는 얼마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30년까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는 2025년까지 인류의 화성 진출을 성사시키겠다고 선언했고요. 이를 위한 시험용 로켓을 꾸준하게 발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화성 생명체 탐사 계획인 엑소마스를 수행할 탐사선은 오늘 화성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오는 수요일 화성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릭스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이 정상회의에서 나왔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 신흥경제국들의 모임인 브릭스 정상회의가 어제 인도 고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참가국 정상들은 자체 신용평가기구 설립에 합의했고요. 다음 정상회의를 내년 중국 광둥성의 샤먼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예. 자, 신용평가기구를 자체적으로 설립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신용평가사는 세계 각국의 기업은 물론이고 나라들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업체입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 그리고 피치 같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위기가 닥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브릭스 정상들은 이들 3대 신용평가사가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개발돼서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신흥국들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자본주의 체제의 표준인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경제 구조 위주로 평가한다는 게 이들 기성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브릭스 정상들의 불만이었는데요. 브릭스가 지난해 11월 설립한 국제금융기구인 신개발은행과 협력해서 자체 신용평가기구를 만들기로 이번에 합의한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브릭스 정상들이 동남아시아 국가 지도자들과 만났다고요?
예,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 부가 일정에서는 빔스텍 국가정상들과 합동회의도 진행됐습니다. 빔스텍은 부탄과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을 비롯한 벵골만 주변 나라들의 모임인데요. 브릭스와 빔스텍 정상들의 합동회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시 주석은 합동회의에서 빔스텍 회원국들은 모두 중국의 좋은 친구이자 이웃, 그리고 경제와 안보의 동반자라고 강조하고 중국과의 우호관계와 긴밀 이란 협력을 장기적으로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군요.
네. 시 주석은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 앞서서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를 순방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31개에 달하는 협정을 체결해주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총액 5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이들 동남아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지역경제협력 구상인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서 자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대한 공동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일대일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것, 미국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네, 미국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일대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TPP가 얼마나 더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이느냐는 역내의 국내 국제정치 안보 상황과 맞물려서 관심 깊게 지켜볼 만한 사안이라고 미국의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이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이완이 중국을 겨냥해서 미사일 기지를 늘린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타이완 국방부는 역내 페이트리엇 미사일 배치 지역을 기존의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총 사업비 1791억 타이완 달러, 미화로 56억 3천만 달러가 들어갈 대중국 탄도미사일 요격 방공망 사업인 지펑 계획을 본격 실행한다고 밝히고, 타이페이를 포함한 수도권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타이완 해협 부근에 있는 완리 기지를 신페이시 인근의 림커오로 이전하는 한편, 주민 반대로 2년여 동안 지연됐던 타이중 링핀 기지의 페이트리엇 포대 공사에도 곧 착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차잉원 총통이 이번 그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확대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예, 이번 사업에는 미국 레이시온에서 사들이는 페이트리엇 3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사거리 300km의 중거리 미사일 슝펑 3호 양산 계획도 포함되는데요. 이 계획은 천수이벤 전 총통 당시에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추진됐다가 마잉주 정 총통이 친중국 정책을 펼치면서 백지화됐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는 노선을 추구해온 차잉원 총통은 지난 5월 취임한 이후에 슝펑 3호 양산 계획 재개를 지시했고요. 새롭게 페이트리엇 기지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 대표들을 직접 만나고 다니면서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네. 자, 특히 이 타이완 측이 미사일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타이완 매체들은 슝펑 3호 양산 계획에 차잉원 총통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미사일의 핵심 기술들이 모두 타이완에서 자체 개발된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의 각종 방위산업 관련 매체들은 타이완이 슝펑 3호 미사일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데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언론이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클린턴 후보 측 이메일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클린턴 후보의 대기업 연설문 3개도 포함됐습니다. 오늘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고요. 미국의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지난 10년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청소년 사망 원인 가운데 첫 번째 요인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 2차 토론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최근에 여성 비하 발언 또 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나오면서 계속해서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고 시인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언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여성들의 거짓 주장을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언론 탓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그 강도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예,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음모라는 건데요. 지난 토요일 동북부 메인주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가 한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he election is being rigged by corrupt media pushing false allegations and outright lies.
예, 트럼프 후보는 이 부패한 언론이 클린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거짓 주장과 명백한 거짓말을 열심히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최근 연설에서 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 부정행위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할 수는 없다면서 투표하러 가면은 주의를 잘 살피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트럼프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민주당은 이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연방 상원 의원 말 한번 들어보시죠.
He's blaming the media. He's blaming the GOP. He's saying that America can't run a fair election.
예, 어제 ABC 방송의 This Week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케인 의원은 예, 트럼프 후보가 언론과 공화당을 비난하는 듯 남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핑계를 대는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와 같은 이 공화당 내 반응은 어떤가요?
예,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 지지자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그리고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등은 트럼프 후보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한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 후보의 말을 그대로 빌어서 이번 선거가 조작됐다고 말했는데요. 깅그리치 전 의장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is election is being rigged by the national media who are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suppress bad news about Hillary.
예,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언론이 클린턴 후보에 대한 나쁜 소식은 최대한 자제하고 예, 트럼프 후보에 대한 나쁜 소식은 최대한 나쁘게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이 전국적인 언론 매체에 의해서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죽은 사람들은 보통 민주당에 투표한다면서 필라델피아나 시카고 같은 큰 도시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앞서 공화당 내에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의 부정선거 주장과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까?
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은 트럼프 후보의 이런 주장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라이언 하원의장 측의 대변인은 토요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에 의존한다면서 라이언 하원의장은 미국의 선거 제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지지율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리얼 클리어 팔리틱스의 수치를 보면요. 클린턴 후보가 평균 5.5%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뉴스 조사에서는 47%대 43%로 이 클린턴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는 이 클린턴 후보와의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방송 조사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48%대 37% 이 11%포인트 차로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의 경우에는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90%로 아주 높게 보고 있는데요.
네.
자, 어쨌든 3주 뒤에는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됩니다. 11월 8일에 선거가 실시되는데 보통 결과는 당일 밤 정도 되면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당선자가 승리 연설을 하고요. 상대 후보는 이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연설을 하죠.
예, 뭐 미국 선거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패한 후보가 아주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당선자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단합을 호소하는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앞서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차 토론회 때 트럼프 후보가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선거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The answer is if she wins, I will absolutely support her.
예, 당시 트럼프 후보는 이 클린턴 후보가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후보가 이 선거가 언론에 의해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과연 이 선거 결과를 수용할 것이나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어제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트럼프 후보가 선거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트럼프 후보와 마찬가지로 언론이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긴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민주당과 클린턴 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여러 이메일이 공개됐죠.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이 새 이메일을 공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이메일을 공개했는데요. 어제 나온 이메일에는 이 흑인 유권자들의 다가갈 수 있는 방안과 또 언론을 다루는 방법들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토요일에 공개된 내용이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대형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한 연설 원고 3개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가 그동안 고액의 강연료를 받고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기관에서 한 연설이 문제가 되어왔는데 클린턴 후보와 금융기관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여럿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클린턴 후보의 경쟁자였던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클린턴 후보에게 이 연설문 내용을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었는데요. 트럼프 후보 역시 이 클린턴 후보가 연설문을 공개하면 자신의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이들 대형은행에 어떤 특혜를 약속했을지 모른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연설문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예, 클린턴 후보가 뉴욕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지내면서 은행가들과 아주 좋은 관계였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금융업계가 그 누구보다도 규제 문제를 잘한다면서 이 찬사를 보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클린턴 후보는 이 공적으로 월스트리트와 대형은행을 좀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연설문은 2013년에 클린턴 후보가 이 골드만삭스에서 한 내용입니다. 당시 클린턴 후보는 강연료로 67만 5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 공개된 연설문이 과연 진짜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하지만 클린턴 후보 측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내용의 진위를 그동안 따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한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예, 미국 정부 역시 이 러시아를 해킹 배후로 지목한 바 있죠.
맞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이 이 문제를 수사 중인데요. 이 바이든 부통령이 금요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푸틴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보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대선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데요.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어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해킹했다는 그런 주장은 미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서 미국인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사망 원인 1위는 여전히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지난 수년간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가 부동의 1위를 지켜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가 최근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15살에서 20살 사이에 청소년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51%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요. 이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도 59%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청소년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자체도 2000년에 7,500건에서 2014년에는 3,885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네, 이 청소년의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예, 이 보고서는 우선 까다롭게 바뀐 청소년 운전면허 규정을 첫 번째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가 현재 단계적인 운전면허라고 하는 청소년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이 운전에 익숙해지기까지 세 단계로 구분해서 각종 제약을 두고 있는 겁니다. 주에 따라서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운전 중에 손전화 사용 금지, 야간 운전 금지, 동반 승객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단계적 운전면허 실시로 실제로 10대들의 운전사고가 아주 많이 줄었다고요?
예, 단계적 운전면허를 도입하면서 이 청소년 운전사고 위험이 30%까지 줄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18살이 되면 이 단계적 운전면허증을 졸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보고서는 또 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청소년이 전보다는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청소년의 3분의 1이 운전면허 취득을 연기하면서 운전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높아진 점도 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어든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교통사고가 청소년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좀 위험하게 운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고속도로 안전협회 측은 10대 운전자 교통사고가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난폭 운전하거나 운전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운전 경험과 기술이 부족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잘 못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 보고서는 단계적인 운전면허가 18살로 끝나는 건 너무 이른 감이 있다면서 21살까지 연장할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청소년 교통사망 건수 올해 들어서 다시 늘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요?
예, 올 상반기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10%나 늘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전반적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동차를 이용한 활동과 이동이 많아진 게 원인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이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주로 토요일 오후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고속도로 안전협회 측은 청소년 사망사고 감소 추세가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튼 존의 노래입니다. Goodbye Yellow Brick Road. 환상이 가득한 세상보다는 힘들어도 현실이 더 아름답다는 내용의 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When are you gonna come down? When are you going to land? I should have stayed on the phon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own mind. Sign up for you. I'm not a present for your friends to open. This boy's too young to be singing. We'll be right back.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과거 식민지 역사를 뒤로하고 오랜 기간 전략적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연일 미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맺은 방위협력 확대 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 오늘은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 동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태평양과 남중국해를 맞대고 있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의 거점 역할하면서 오랜 세월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는데요. 필리핀은 16세기부터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필리핀은 1898년부터는 미국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필리핀의 지상군을 파견했는데요. 미군은 필리핀에서의 치안 활동과 독립운동 저지 등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1935년에 마누엘 루이스 캐손 대통령의 자치정부가 필리핀에 수립되고 1946년에 완전히 독립하면서 미군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필리핀에서는 한때 반미운동이나 미군주둔 반대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천 개의 섬으로 이뤄진 지정학적 특성과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문제 때문에 치안이나 국방 분야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역시 태평양과 영토 분쟁이 잦은 남중국해를 맞대고 있는 필리핀의 지역적 특성상 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의 필리핀 주둔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간 상호 방위협정의 특성.
미국은 세계 150개국에 약 25만 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사실상 지구의 경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 약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은 이들 국가에 주둔하면서 대부분 주둔군 지휘협정을 맺고 있다는 건데요. 주둔군 지휘협정이란 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주둔하게 될 경우 출입국, 시설과 구역 이용, 관세, 주둔군의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모두 포함된 국제협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미국과 주둔군 지휘협정 맺기를 줄곧 거부해왔는데요. 미군에 유리한 불공정 조약이라는 자국 내 반대 때문에 각각 사안별로 개별 협정을 맺어왔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1951년에 맺은 상호 방위 조약이 양국의 안보 관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필리핀 주둔 반대 운동이 필리핀 안에서 확산되면서 1992년 11월 필리핀주 등 미군이 철수하게 됐는데요. 이후 1999년에 방문군 지휘협정이 맺어지면서 다시 두 나라는 합동훈련을 할 수 있게 됐고요. 2014년 4월 양국 국방장관들이 방위협력 확대 협정을 체결하면서 군사동맹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After 8 rounds of negotiations in as many months, it's very fitting that we're gathered here today to sign this landmark agreement. Just hours before our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볼테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과 협정 체결 후에 한 연설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과 필리핀은 이 협정으로 앞으로 21세기 지역 안보 확립과 자연재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방위협력 확대협정은 무엇인가?
방위협력 확대협정은 필리핀이 미국에 10년 동안 필리핀의 군사기지 이용을 허용하고 미군이 배치되는 곳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이로써 미군은 1992년 철수 이후 다시 필리핀의 중장기 주둔이 가능해졌고요. 남중국해를 마주보는 팔라완 섬에 안토니오 바티스타 공군기지를 비롯해서 5개의 군사기지를 제공받게 됐습니다. 이 덕분에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줄곧 내세웠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편 필리핀으로서도 미국과의 방위협력 확대 협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1992년 미군 철수 이후 중국과의 남중국해 일대 영유권 분쟁에서 힘에 밀리는 등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협정 체결 후 필리핀의 전직 의원들과 시민운동가들이 헌법에 규정된 상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해서 시행이 보류됐는데요. 2016년 1월 필리핀 대법원이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한 지 24년 만에 다시 미군 주력부대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미국과 거리를 두는 두테르테 대통령.
지난 6월 말에 취임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아키노 전 정부와는 달리 미국보다는 중국과 더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필리핀군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미군 특수부대의 철수를 요구한 데 이어서 미군과의 남중국해 합동 순찰도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It is an official document. It's only signed by an aide.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의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 대해 언급한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필리핀 대법원에 의해서 합헌 판결이 났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서 미국과 필리핀 간의 군사동맹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 동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play it by ear. Play it by ear입니다. My friend Abby introduced me to her friend Caitlin, who just moved into town for her new job. 제 친구 에비가 저에게 얼마 전 자신의 친구 케일린을 소개해줬는데요. 케일린은 워싱턴 DC에 취직해서 얼마 전 DC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오느라 집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에비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Today's phrase is play it by ear. Listen carefully.
Caitlin seems like a very sweet girl.
I think she might be.
Where is she originally from? Tennessee?
Michigan.
Michigan, very cool.
Midwestern girl. Yes.
Yes. Very cool. Yes. She said she wants a contract until the end of March, and then from there we can play by ear.
I think that's fine.
Yeah.
Because since she moved here,
제가 케일린이 아주 친절하고 착한 것 같다며 어느 주에서 왔냐고 물었더니 미시간주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케일린은 DC에 너무 급하게 오느라 집을 못 구해서 현재 애비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She wants the contract until the end of March. 3월 말까지 애비 집에 살다가 then we can play it by ear. Then we can play it by ear. 3월 이후에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 play it by ear인데요. Play it by ear means to deal with the situation as it develops and sometimes without a plan. Play it by ear. 사전 계획을 세우기보다 그때그때 사정 봐가면서 하다, 임기응변으로 하다라는 뜻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aitlin seems like a very sweet girl.
I think she might be.
Where is she originally from? Tennessee?
Michigan.
Michigan, very cool.
Midwestern girl. Yes. Yes.
Very cool.
Yes.
She said she wants a contract until the end of March, and then from there we can play by ear.
I think that's fine.
Yeah.
Because since she moved here, we didn't give her time.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okay? 아직 어디로 갈지 결정 안 했어. 그때 가서 상황 보고 결정하려고. We haven't decided where to go, so we'll just play it by ear. We haven't decided where to go, so we'll just play it by ear. 네, 오늘의 영어 표현, play it by ear. 그때그때 사정 봐가면서 하다. 임기응변으로 하다. Play it by ear. Play it by ear.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기억하나요?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Phil Collins가 부른 Do You Remember?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9년 10월 17일 오늘 리히터 규모 6.9의 강력한 지진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했습니다. 이날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는 산타크루즈섬의 로마 프리에타 봉이었습니다. 지진은 반경 110km에서 15초 동안 계속됐고 발생 시각은 오후 5시 4분, 직장인들의 퇴근 시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날은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일찍 퇴근한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시 곳곳에서 도로와 교각이 일제히 무너지고 화재와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In San Francisco is that the initial reading is a 5.2 on the Richter scale. There has been damage. I can look out this
particular 1906년 4월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래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된 이번 지진으로 최소한 66명이 목숨을 잃고 3,7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1973년 10월 17일 오늘 석유 수출기구 OPEC은 매달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는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른바 제1차 석유 파동이 발발한 것이었습니다.
The oil producing countries of the Arab world decided to use their oil as a political weapon. They will reduce oil production by 5% a month until the Israelis withdraw.
이는 11일 전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발발한 제4차 중동 전쟁에서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것에 따른 보복이었습니다. 오펙은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매월 원유 생산을 전월에 비해 5%씩 줄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석유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석유값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됐고 중동 지역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서방 국가들은 석유 부족으로 인한 제품 생산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경제 불황을 겪게 되고 OPEC은 원유 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